우리 교회는 결혼한 분들도 꽤 계시지만 결혼하지 않는 싱글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참으로 축복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한인교회들이 상당히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을 가보면 머리가 이렇게 하얘요. 미국 교회도 아닌데 머리가 하얗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참 많이 이게 젊은 층들이 많이 없는데요. 그렇게 비하면 우리 교회는 젊은 층과 또 장년 층과 그리고 어르신들이 골고루 있는 참으로 축복된 교회죠. 특별히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는 그런 교회로 참으로 축복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결혼하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잠시 여러분들이 결혼했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신혼이면 이제 뭐 몇 개월 전이고 또 오래전에 결혼하신 분들은 수십 년 전의 일일 텐데요. 그때로 잠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어떠셨나요? 결혼할 마음을 딱 잡고 결혼식 날짜와 결혼식 장소를 정한 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나요? 결혼한다는 것이 마냥 그냥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마냥 좋았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려니까 참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만약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면 다음의 경우를 생각하였기 때문일까요? 결혼을 하면 얻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얻는 것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동시에 결혼을 하면 잃는 것도 상당히 있음을 이미 아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얻는 게 뭐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얻잖아요. 평생에 동반자를 얻습니다. 굉장히 축복된 일이죠. 반면에 결혼을 하면 잃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랑일 경우는 세계 인구의 절반인 한 번쯤은 사귀어보고 싶은 그 여성과의 데이트를 할 기회를 이제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일 경우는 세계 인구의 절반인 정말로 멋있어 보이는 남성과의 로맨스를 이제는 완전히 이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 잃는 것이 싫어서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사는 분들도 있어요. 자유롭게 마음껏 누구와도 연애하며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이 한 사람에게 매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식을 하는데요, 왜 공개적으로 여러분 결혼식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할까요? 혼인신고만 하고 둘이 동거하면서 그렇게 조용하게 살아도 되는데 왜 부모님 모시고 친척들 모시고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그렇게 결혼식을 할까요? 그 이유는 결혼식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죠? 나 이제 임자가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싱글 때처럼 그렇게 밤에 막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살지 않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은 세례식과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 결혼식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공개적인 다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세례식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공개적인 다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 싱글처럼 살지 않듯이 과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식입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 그 남편, 그 아내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다짐이 결혼식이라면 사랑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살겠다는 다짐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신부로 비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신부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우리 그리스도인을 신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을 한 신부로서의 교회로 성도들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냐? 우리가 누구냐? 바로 신부로서의 교회라고 성도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 뭘까요? 결혼을 한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로서 갖추어야 될 가장 큰 덕목이 뭘까요? 결혼을 할 분들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결혼을 할 경우에 배우자가 갖추어야 될 가장 큰 덕목이 뭐겠습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죠. 사랑이죠, 사랑. 자신의 배우자만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배우자만을 사랑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그렇게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는 다짐이 바로 결혼식이에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는 다짐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고 심지어 다른 사람하고 잠자리를 함께한다면 그것은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에 대한 정절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결혼에 빗대자면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사랑하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죠.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결혼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절을 지키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죠.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내용이 담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계시록 17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오늘 본문 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심판을 받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음녀가 누구입니까?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Prostitute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매춘부 또는 창녀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음녀는 한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의 신랑이 아닌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하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이 음녀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음녀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음녀라는 개념과 상반되는 개념이 또한 등장합니다. 그 개념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을 쭉 묵상하면서 음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음녀라는 개념과 반대편에 있는 컨셉, 개념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계시록에 보면 음녀와 대비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신부입니다. 신부라는 개념이 나오고 동시에 음녀라는 개념이 나와요. 신부가 한 남편을 가정하고 그 남편에 대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특징으로 한다면 반면에 음녀는 많은 남성들을 상정하고 그 결과 더러움과 부정함을 특징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부가 한 남편만을 바라보고 정절을 지키며 산다면 음녀는 그렇지 않아요. 이 남자, 저 남자 계속해서 잠자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음녀는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 음녀는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로마 제국이 바로 음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바로 1차적으로 음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장하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세상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총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한 세상과 악한 사람들이 바로 음녀로 상징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음녀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심판을 받아요.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음녀와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음녀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왜 음녀를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을까요? 이것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의 큰 그림 가운데 이 종말의 사건을 다시금 바라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본문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습니다. 첫 범죄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 성경이 말하는 악이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경작하며 그 땅의 소출을 전부 다 먹게 하셨죠. 하지만 하나를 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 금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직구전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덫을 놓는 고약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괜찮을 텐데 왜 굳이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했냐라고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세례교육 때마다 말씀을 드리듯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상징합니다. 그 상징이 뭘까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상징물입니다. 선악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죠?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아,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내가 따먹을 수 없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내 인간이,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는 상징물이 바로 선악과예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창조주가 아니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상징물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동산을 거닐 때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선악과죠. 그러므로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그것이 바로 인류의 첫 범죄, 첫 번째 악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어떤 죄를 짓는 행동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고 악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발전된 모습이 바로 인류의 종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종교 역사가 뭐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인류의 종교의 역사인데 그것이 곧 음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 돈 이런 것들을 섬긴 것이 바로 음녀의 역사죠. 오늘 보면 이것을 음녀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고 이 음녀는 바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사랑했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죄악된 모습이고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금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결혼할 때 어떤 각오로 결혼을 하셨습니까? 남성들 경우는 그렇죠. 내가 이제 다른 어떤 여인과도 데이트하지 않겠다, 오직 아내와만 로맨스를 즐기겠다. 여성들에게도 동일하죠. 앞으로 어떤 남성과도 입맞춤을 하지 않겠다, 오직 남편과만 사랑하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신부로서의 교회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둔 신부인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만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젊을 때 플레이보이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남성들이나 자유분방했던 여성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공통된 운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노년이 되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노년이 되면 외롭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사귀다 보니까 노년이 되면 자기를 케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죠. 이 결혼의 원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둔 순결한 신부입니다. 순결한 신부로서의 교회예요.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원한 결혼 예식을 치룰 신부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결함과 정결함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음료로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적용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먼저 할지가 나의 인생을 가름합니다. 이 시간 공부하러 갈지, 예배 보러 올지, 이 시간 교회 올지, 아니면 다른 약속에 갈지, 그것이 곧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혼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하죠. 배우자가 그 어떤 것보다 다른 것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관계인 부부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신랑이라면 그분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로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신부로서의 교회로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다른 누구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만을 먼저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혹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